루이사 메이 올컷을 이야기하려면 작은 아시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컷의 최고 작품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작은 아시들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올컷의 다른 작품이 보여주는 주제의식의 편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시들은 집안의 가장이 전쟁에 나가고 없는 동안 어머니와 네 자매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한 모계 사회의 모델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타당합니다.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건 가장이 귀환하면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올컷의 어둠 속의 속삭임을 번역한 서정은은 작은 아시들이 이룬 모계 사회의 완결성은 가장의 복귀와 함께 부서지고 모계 사회의 추억은 네 자매의 이름이 각각 쓰여진 관 같은 네 개의 나무 상자 안에 봉인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아시들에서 이런 부정적인 상징은 매우 미묘한 암시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의 속삭임에선 완전히 다릅니다. 올컷은 이 작품에서 작은 아시들에서는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결혼의 이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말하자면 여성에게 결혼은 어떤 경우 감옥이라는 것, 극단적인 경우 죽음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케일린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둠 속의 속삭임을 감상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략 결혼, 히스테리, 결혼과 구속, 이 작품에 관한 다양한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스릴러 작품이고 반전이 뒤를 잇는 성격이기도 해서 이 키워드가 이르는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해드린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오늘 감상이 끝나고 나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확인하고 감상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둠 속의 속삭임은 시빌이라는 18살 소녀가 1인칭 시점으로 진행하는 이야기죠. 시빌은 일찍이 양부모를 여의고 위탁모와 함께 살다가 18살 생일을 맞는 해에 삼촌의 손에 이끌려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시빌이 태어나던 해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삼촌과 정략 결혼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즉, 시빌이 18살이 되면 삼촌의 아들인 기와 결혼을 시킨다는 내용의 약속이었죠.
삼촌의 집으로 온 시빌은 기를 만나게 되고 그의 잘생긴 생김새와 호쾌하면서도 섬세한 성격에 반하게 됩니다. 기 역시 아름답고 당돌한 내가 있는 시빌에게 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부자가 몰래 나누던 대화를 엿듣고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현재 삼촌 소유로 되어 있는 저택과 영지는 사실 그녀의 것인데요. 시빌이 기와 결혼해야만 삼촌이 계속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둘째로는 기는 아버지의 강요로 시빌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시빌의 친삼촌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마지막으로 시빌이 원하지 않으면 정략 결혼의 약속은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시빌은 기와의 결혼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삼촌은 오히려 그런 시빌에게 결혼을 신청하고 시빌이 충격에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오해한 기가 그제야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감상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Rod McEwen의 April People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Isngyeol의 영미문학관, Louisa May Alcott 원작, A Whisper in the Dark, 어둠 속의 속삭임, 네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기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막 사랑하게 된 소녀 시빌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같은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 것이고 아버지가 이긴 것이겠죠. 그래요. 그 사실을 인정하겠어요. 불황자가 되는 게 활려가는 것보다 전 좋거든요. 아버지는 전 재산을 노름으로 날려버린 것처럼 당신의 재산도 노름으로 탕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시빌, 두 분의 결혼식에 절 초대하실 필요 없어요. 전 오지 않을 겁니다. 아, 시빌, 난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도 믿었는데. 그제야 시빌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를 붙잡으려는 그녀를 삼촌이 막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기 rejects me. And I have done with love. Uncle, you would have deceived me, used me as a means to your own selfish ends. I will accept neither yourself nor your gifts, for now I despise both you and your commands. And, as the most energetic emphasis I could give to my defiance, I flung the ring, case and all, across the room. It struck the great mirror, shivered it just in the middle, and sent several loosened fragments crashing to the floor.
Great heavens, is the young lady mad?
Exclaimed a voice behind us. Both turned and saw Dr. Karnak, a stealthy, sallow-faced Spaniard for whom I had an invincible aversion. He was my uncle's physician, had been visiting a sick servant in the upper regions, and my adverse fate sent him to the door just at that moment with that unfortunate exclamation on his lips.
What do you say?
My uncle wheeled about and eyed the newcomer intently as he repeated his words. I have no doubt I looked like one demented, for I was desperately angry, pale, and trembling with excitement. And as they fronted me with a curious expression of alarm on their faces, a sudden sense of the absurdity of this spectacle came over me. I laughed hysterically a moment, then broke into a passion of regretful tears, remembering that Guy was gone. As I sobbed behind my hands, I knew the gentlemen were whispering together and of me, but I never heeded them. For as I wept myself calmer, a comforting thought occurred to me.
기는 나의 거절했어요. 제 사랑은 그걸로 끝났어요, 삼촌. 삼촌은 절 속이고, 삼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절 이용하려 했어요. 전 삼촌도 삼촌의 선물도 받지 않겠어요. 이젠 전 삼촌도 삼촌의 명령도 모두 경멸하니까요.
난 그렇게 말하며 내 거부의 의지를 최대한 강렬하게 전하기 위해 반지를 반지값과 함께 방 건너로 집어던졌다. 커다란 거울 한가운데 딱 맞춰 부딪힌 반지는 거울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렸다. 떨어진 조각 몇 개가 바닥에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 나와 삼촌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세상에, 이 젊은 아가씨가 미치기라도 한 건가요? 누르스름한 얼굴, 어딘가 음흉한 빛을 띤 그 사내는 스페인 출신 의사 카르나크였다. 난 그에게 늘 억누를 수 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삼촌의 주치의였던 그는 아픈 하인을 보기 위해서 위층에 와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불리한 운명은 바로 그때 그가 불길한 한마디를 외치면서 문간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던 것이다. 뭐라고 했죠? 삼촌은 의사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를 빤히 보았다. 내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틀림없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있었고 창백했고 흥분해서 몸을 떨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마주하고 섰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았다. 난 잠시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린 후에 기가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라 격렬한 후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낄 동안 의사와 삼촌은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쑥덕거렸다.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울음으로 마음이 진정되자 희망적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길을 찾아야겠다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까이 사는 가난한 친구네 집에 있을 것이다. 그를 찾아가서 내 본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었다. 나는 다시금 용기를 가졌다. 서둘러 눈물을 닦으면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르나크 박사와 삼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에 열중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놔둔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기의 격자무늬 첫 망토를 움켜쥐고 그를 찾아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큰 문을 열고 집 앞 진인로를 따라서 달려 내려갔다.
Not far, however, the wind buffeted me to and fro, and rain blinded me. The mud clogged my feet and soon robbed me of my slipper. Groping for it in despair, I saw a light flash into the outer darkness, heard voices calling, and soon the swift tramp of steps behind me. Feeling like a hunted doe, I ran on, but before I had gained a dozen yards, my shoeless foot struck a sharp stone, and I fell half stunned upon the wet grass of the wayside bank. Dr. Karnak reached me first, took me up as if I were a naughty child, and carried me back through a group of staring servants to the drawing room, my uncle following with breathless entreaties that I would be calm, and a most uncharacteristic display of bustle. I was horribly ashamed. My head ached with the shock of the fall. My foot bled. My heart fluttered. And when the doctor put me down, the crisis came. For as my uncle bent over me with the strange question,
"My poor girl, do you know me?"
An irresistible impulse impelled me to push him from me, crying passionately, "Yes, I know and hate you. Let me go. Let me go, or it will be too late." Then, quite spent with the varying emotions of the last hour,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swooned away.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했다. 바람이 나를 앞뒤로 흔들어댔고 비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진흙이 발에 엉겨붙어 신발 한 짝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절망해서 신발을 움켜쥐고 나는 캄캄한 바깥쪽을 향해 쏟아지는 손전등 불빛을 보았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곧 재빠른 발걸음 소리가 내 뒤로 들려왔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암사슴처럼 나는 달려 도망쳤다. 하지만 10미터도 채 가기 전에 신발이 벗겨진 발이 날카로운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나는 길가 둑 위에 젖은 풀 위로 반쯤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말았다. 카르나크 선생이 제일 먼저 도착해 말썽꾸러기 아이라도 되는 듯 나를 들쳐안고 한 무리의 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로 데리고 갔다. 삼촌이 전혀 삼촌답지 않은 호들갑을 떨면서 제발 진정하라고 숨 가쁘게 애원하며 따라왔다. 난 너무도 수치스러웠다.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머리가 아팠고 발에선 피가 흘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카르나크 박사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위기가 닥쳤다. 삼촌이 내 위로 몸을 숙이더니 나로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가엾게도 얘야, 날 알아보겠니? 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삼촌을 밀쳐내며 격정적으로 소리쳤다.
네, 알죠. 그리고 삼촌을 증오해요.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고 말 거예요.
그렇게 소리친 후 나는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평생 처음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올컷 원작, 어둠 속의 속삭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uck and Patty의 Love Flows Like a River 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감정을 겪은 후 시윌은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누워있고 삼촌과 카르나크 박사 그리고 가정부와 하녀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정부가 말합니다. 그녀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뭘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시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 끌어모아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제발 부탁이니 모두 나가줘요. 혼자 있고 싶어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You will be good enough to take this quiet thing draft before I go, Miss Sybil.'
'I shall do nothing of the sort, for I need only solitude and sleep to be perfectly well.' And I emptied the glass the doctor offered into the fire. He shrugged his shoulders with a disagreeable smile and quietly began to prepare another draft, saying,
'You are mistaken, my dear young lady. You need much care and should obey, that your uncle may be spared further apprehension and anxiety.'
My patience gave out at this assumption of authority, and I determined to earn matters with a high hand, for they all stood watching me in a way which seemed the height of impertinent curiosity. 'He is not my uncle, never has been, and deserves neither respect nor obedience from me. I am the best judge of my own health, and you are not bettering it by contradiction and unnecessary fuss. This is my house, and you will oblige me by leaving it, Dr. Kamek. This is my room, and I insist on being left in peace immediately.' I pointed to the door as I spoke. The women hurried out with scared faces. The doctor bowed and followed, but paused on the threshold, while my uncle approached me, asking in a tone inaudible to those still hovering round the door,
'Do you still persist in refusal, Sybil?'
'How dare you ask me that again? I tell you I had rather die than marry you.'
카르나크 박사가 나에게 약을 내밀며 말했다. 시빌량, 가기 전에 이 진정제를 드릴 테니 얌전히 드실 수는 있겠죠.
아니요, 그런 건 조금도 먹지 않겠어요. 그냥 좀 혼자 있다가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한 후 박사가 내게 내민 유리잔 속 내용물을 벽난로 불 속으로 쏟아버렸다. 그러자 박사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진정제를 한 잔 더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시빌량. 지금 당신은 도움이 무척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해요. 삼촌에게 더 이상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드는 이런 태도에 나의 인내심은 그만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난 좀 더 고압적인 태도로 문제를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모두가 무례하게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내 삼촌이 아니에요. 삼촌이었던 적도 없고 나에게 그 어떤 존경과 복종을 기대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내 건강에 대해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불필요한 야단법석을 떤다면 날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여긴 내 집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 명에 따라서 이 집을 떠나주시죠. 카르나크 박사님. 여긴 제 방입니다. 전 지금 당장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어야겠어요.
난 그렇게 말한 후 문을 가리켰다. 여자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서둘러 방을 나갔다. 카르나크 박사도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서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삼촌은 내게 다가오더니 여전히 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시빌, 내 청을 거절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냐? 그 말을 한순간 박사가 문간에 멈춰섰고 난 삼촌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감히 그런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삼촌과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요.
'The Lord be merciful to us. Just hear how she's going on now about marrying Master. Ain't it awful, Jane?'
ejaculated Mrs. Best, bobbing her head in for a last look.
'Hold your tongue, you impertinent creature,' I called out, and the fat old soul bundled away in such comical haste I laughed, in spite of languor and vexation. My uncle left me, and I heard him say as he passed the door,
'You see how it is. Nothing uncommon, but that virulence is a bad symptom,'
answered the Spaniard, and closing the door locked it, having dexterously removed the key from within. I had never been subjected to restraint of any kind. It made me reckless at once, for this last indignity was not to be endured.
'Open this instantly,' I commanded, shaking the door. No one answered, and after a few ineffectual attempts to break the lock, I left it, threw up the window and looked out. The ground was too far off for a leap, but the trellis where summer vines had clung was strong and high. A step would place me on it, a moment's agility bring me to the terrace below. I was now in just a state of attempt any rash exploit, for the cordial had both strengthened and excited me. My foot was bandaged, my clothes still wet. I could suffer no new damage, and have my own way at small cost. Out I crept, climbed safely down, and made my way to the lodge as I had at first intended.
내 말에 베스트 부인이 놀라서 하녀 제인에게 말했다. 세상에나,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아가씨가 주인 어린에게 하는 소리 들었어, 제인? 결혼하니 많이 떠들어대는 것 들었냐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니야?
베스트 부인, 그 입 다물어요. 무례하게 짝이 없는 여자 같으니.
내 말에 이 뚱뚱한 노파가 어찌나 우스꽝스럽게 서둘러 도망을 치던지 그 모습을 본 나는 기운도 없고 분노한 상황인데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삼촌도 내 곁을 떠났다. 난 삼촌이 카르나크 박사 옆을 지나가면서 나지막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박사님, 상태가 어떤지 보셨죠? 그러자 박사가 말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아기를 드러내는 건 좋지 않은 신호인데요. 카르나크 박사는 그렇게 대답하며 문을 잠그더니 솜씨 좋게 열쇠를 방 안쪽에서 빼낸 다음 방문을 닫아버렸다. 난 한 번도 이런 식의 구속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즉시 나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이 문 열어요. 당장.
난 문을 흔들면서 명령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고리를 부숴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난 문 앞을 떠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다. 하지만 여름에 포도나무 덩굴 줄기가 매달려 있던 격자 울타리는 높고 튼튼해 보였다. 민첩함을 발휘하면 그 아래 테라스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장제가 힘을 주었고 또 흥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난 어떤 무모한 시도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 발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새롭게 더 잃을 것도 없으니 약간의 위험만 무릅쓴다면 내 뜻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난 창밖으로 기어나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가는 데 성공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어둠 속의 속삭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뉴트럴스의 Testament of Time이었습니다. 집을 탈출한 시빌은 우여곡절 끝에 기의 친구가 산 오두막에 가지만 그곳에 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돌아오고 그녀가 탈출했던 것을 알게 된 박사와 삼촌은 놀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도 거부한 그녀의 방으로 삼촌이 카드와 와인을 보내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중하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시빌은 화가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I was unused to wine. The draft I had taken was powerful with age, and though warm and racy to the palate, proved too potent for me. Still sitting before my fire, I slowly fell into a restless drowse, haunted by a dim dream that I was seeking Guy in a ship, whose motion gradually lulled me into perfect unconsciousness. Waking at length, I was surprised to find myself in bed, with a shimmer of daylight peeping through the curtains. Recollecting that I was to leave early, I sprang up, took one step, and remained transfixed with dismay, for the room was not my own. Utterly unfamiliar was every object on which my eyes fell. The place was small, plainly furnished, and close, as if long unused. My trunk stood against the wall. My clothes lay on a chair, and on the bed I had left trailed a fur-lined cloak I had often seen on my uncle's shoulders. A moment I stared about me bewildered, then hurried to the window. It was grated.
나는 와인에 익숙하지 않았다. 내가 마신 와인은 숙성하면서 강해진 것이 분명했다. 혀에는 따뜻하고 향긋했지만 나에겐 너무 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전히 불 앞에 앉은 채 나는 배를 타고 길을 찾아 헤매는 희미한 꿈에 사로잡혀 천천히 불길한 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침내 나를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로 이끄는 배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난 침대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창문 사이로 대낮의 햇살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던 것이 떠올라 벌떡 일어난 나는 한 걸음을 뗀 후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그곳은 내 방이 아니었다. 시선이 가닿는 모든 것이 전부 완전히 낯설었다. 방은 작았고 약간의 기본적인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 닫혀 있었다. 내 여행 가방이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옷은 의자에 걸려 있었다. 내가 방금 일어난 침대 위에는 종종 삼촌이 어깨에 걸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모피를 두른 망토가 늘어져 있었다. 어리둥절하여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나는 서둘러 창문으로 가보았다. 창문에는 새 창살이 달려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어둠 속의 속삭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You Won't Let Me 였습니다. 시빌이 오게 된 곳은 어디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정신병원입니다. 삼촌의 급작스러운 사과, 독한 와인, 창문의 쇠창살, 자연스럽게 짐작이 갑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감금된 것인데요. 그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가면 뒤에서를, 황금가지에서 스티븐 킹의 소설 조이랜드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멀티 퍼포먼스, 위자드 머털 4월 30일 수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어둠 속의 속삭임, 내일 다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에릭 카르멘의 All by Myself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일린이었습니다.